우리의 삶에 위기를 던져주고 환란을 가져오는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인류의 내 개인의 성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물론 우리 인류의 생존 문제를 위협하는 그 위기 중에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후 위기 시대가 도래했다는 많은 말들과 이론들과 또 거기에 따른 증거들,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염, 집중호우, 또 장기적인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감지하는 것처럼 여름은 과거 2, 3년 전보다 한층 더 무더워졌고 더워져 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여름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 부족과 겨울철에 예상치 못한 폭우와 폭설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가뭄과 폭우와 폭설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특히 무더위는 강원도의 농산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농산물 가격의 폭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양질의 배추와 아주 그 균등한 품질로 자랄 수가 있는데 기후의 이상적인 변화로 병충해가 많이 증가하고요. 또 생육 불균형이 나타나고 결과는 뭐냐면 수확량 감소입니다. 또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부족이죠. 기후붕괴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후붕괴대한민국. 이 책은요, 황덕현 씨가 지은 책인데 그는 기후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후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를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수년간의 이 취재를 토대로 기후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경북 대구 지역의 대구 지역이 사과 재배 주산지였죠. 그런데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대구가 아니라 강원도로 이전해 갑니다. 이제 강원도가 사과 재배 주산지로 바뀌었습니다. 기후변화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황덕현 씨는 기후위기와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에너지를 모색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 포집 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행동에 나서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덕현 기자는 강릉 가뭄 사태에서도 보듯이 강원을 휴 변화의 영향을 강원도는 가장 먼저 받고 강하게 체감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은 탄소 흡수원이 될 천혜의 숲이 있어서 미래 기후산업 성장 동력이 이 강원도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환란으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기회가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기는 축복의 기회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곧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위험으로부터 빠져들기 쉽고 실패하기 쉽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과연 이 환란의 위기는 우리 인생에게 무엇입니까? 환란, 위기, 시험, 어려움, 난관들. 이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값진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값진 인생이 되게 해요. 환란의 고난을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연약하죠. 너무 연약하죠.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환란의 시험에, 환란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힘없고 미련한 어린 양들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자의 도움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자 대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히 도수를 찔러 주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living word라고 그러죠. living word. Living letter, 살아있는 문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내 글자 글자 하나는 Living letter라는 거예요. Living letter.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머리로 귀로 듣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육신의 간절 여러분의 육신의 골수를 소생하고 혼과 영의 심리를 사람하고 더 나아가 환란의 위기를 벗어나고 값진 인생을 되게 만든 능력이 있다. 네. 어디에? 말씀에 있다. 잠언 네.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풍류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는 마음으로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연단을 하신대요. 연단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인생의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해낸 유명한 장군 누굽니까? 맥아더죠. 이 사람은요,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메가데 장군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가데 장군은요, 많은 믿음의 말을 한게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요. 우리는 메가데 장군 그러면 아 인천 상륙작전 외국밖에 생각 안 하죠? 아닙니다. 그분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믿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믿음을 한 거예요. 99%의 실패, 1%의 가능성을 믿고 인천 상륙작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의 가능성에 성공이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성경 읽기 전에는 육신의 빵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성경 읽기 전에는 육신의 빵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빵이라 그러면 성경은 무슨 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빵, 육신의 메가드 장군은 미국 사람이니까 유럽 사람이고 뭐고 그런 사람이니까 뭘 주식이에요? 빵의 주식이잖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난 아침에 성경 읽기 전에는 육신의 아침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거는 뭐죠? 뭘 먹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전에는 나는 육신의 양식 안 먹겠다. 반드시 아침에 성경을 읽고 영의 양식은 내 정신 속에, 생각 속에, 세포 속에, 사상 속에 집어넣기 전에는 육신의 힘을 위해서 빵을 안 먹는다. 이 사람의 우선은 뭐죠? 영적인 거다. 영적인. 갇힌 인생이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아있는 영혼은 자신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살아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줄로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없이는 정치를 바로 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없이는 정치를 바로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성경이 없다면 뭘 바로 할 수 없어요? 뻔한 거죠. 또 과학자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 위에 있는 가장 고상한 철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 위에 있는 고상한 인생의 그 강력한 불변하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사하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값진 진리의 활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우리 인류의 기간은 우리 인류의 영양실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의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실비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왕우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의 환란과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정치, 말씀이 없는 과학, 말씀이 없는 교육, 말씀이 없는 경제, 바로 정체적 환란과 위기의 문제를 몰고 온 것이고 그렇게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의 위기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과 위기를 만난 우리 인생을 값진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환난과 위기 때,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태양을 공전과 공전을 하게 만들고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게 만들고 이 모든 인력 가운데 태양과 이 지구와 달과 모든 행성 등의 별들이 이렇게 정확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그냥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이나 해보시고 사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우주를 움직이고 운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활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어.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나빠지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더 해롭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 큰 유익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창세기 요셉을 보면요, 그는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당한 사람이죠. 요셉.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만난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요셉을 아주 값진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대위기였습니다. 자칫하면 종살이 하다 죽습니다. 주인이 죽여버리면 죽는 거요.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도 억울하게 보디발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죠. 감옥에 갇혀. 이것은요,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이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 속에서 잊혀진 요셉, 잊혀진 인생으로 그야말로 감옥 속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요셉에게는 그만큼 인생의 위기였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그로써 끝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위기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결국에 요셉을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환난 고난, 인생 위기가 그를 값진 인생으로 만들었다. 값진 인생.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다스리는 값진 인생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흉년과 기근에서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 형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형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래서 내가 해를 받아서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 위기 속에 처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세례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위기를 값진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닥쳐온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마치 은이 도가니 속에서 순전한 은이 되듯이 마치 사건이 뜨거운 불불 속에서 순금이 되어 나오듯이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인생 위기에서 그를 정금 같은 값진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란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값진 인생으로 바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며 영향력 있는 목회자인 팀 켈러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값진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도구이다. 아멘이죠. 위기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값진 인생으로 세워주는 도구가 된다. 환란은 우리를 값진 인생으로 만드는 도구다. 도구다. 산삼과 인삼을 여러분 아시죠? 산삼과 인삼. 산삼과 인삼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산삼과 인삼의 유일한 차이는 환경입니다. 같은 씨가 야산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맞고 좋은 눈바람과 태풍 같은 풍파를 만나면 스스로 이기면서 생명력을 굳게 하면서 자라면 산삼이 됩니다. 그러나 밭에 뿌려져서 온실에서 보호를 받으면 사람이 인공으로 기르면 인삼이 되죠. 그 사람이 키운 삶이니까 인삼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자라기 좋은 온도와 습도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되는 인삼이 당연히 산삼보다 더 좋은 것 같지만 인삼의 수명은 아무리 길어도 6년을 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인삼의 최고 수명 6년, 그러니까 6년근이라는 것은 최고 수명까지 살았다, 최고 양 길게 살은 인삼이라는 것이 6년근이에요. 6년이 되면 쓰러버린대요. 7년은 못 넘깁니다. 인삼은 그래요. 6년 이후로는 병충해 취약해지고 땅에 영양분이 고갈되어서 인삼의 생명력 효능이 아주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6년간 인삼이 인삼 중에서 가장 귀한 인삼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요, 사계절 바람과 눈을 맞고 추위에 얼고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견디며 자라는 이 산삼은 6년이 아니라 수십 년, 심지어는 수백 년까지 산답니다. 근데 보통 인삼 6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아, 인삼은 6년인데요. 산삼은 수백 년까지 생존하며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삼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이렇게 생명력이 길고요,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산삼에 관계된 말들이 많죠. 산삼은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야 한다. 그만큼 효능이 많대요. 40여 가지 유익한 성분이 이 산에서 자란 삶이 생겨나게 된대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환란. 환란, 고통, 고난이 해로운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다에 가보면요, 파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 파도타기는 바다가 잔잔하면 돼요? 아니면 파도가 일어날 때입니까? 파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파도가 일어나야 파도타기라고 파도의 그 묘미를 즐길 수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각가지 환란의 파도, 위기의 파도가 있어야 멋진 인생으로 단련이 되고 빚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갇힌 단단한 호수는 녹조가 생기고 그것이 썩어 죽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아주 대조되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호수가 두 개 있는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입니다. 사해는 죽을 사자 바다의 자죠. 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호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는 헐렁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온갖 흙탕물, 더러운 물, 눈녹은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더러워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갈릴리 호수에 흘러내려오는 물만 받아들이고 뒤로 빠져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계속 돌면서 생명력 넘치는 풍요로운 호수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아주 잔잔하고 평안하게 보이고 파도도 없고 물에 흐름도 없는 고요한 바다 사해는 소금바다입니다. 소금바다. 그래서 사해에 가면 사람 눈물 바로 뜬다고 그러잖아요. 소금바다니까. 이 소금바다 사회는요, 요단 강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거의 제로 상태이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영양가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 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환란과 위기 없이 온실 같은 호텔 같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자란 사람과 온갖 인생의 풍성을 겪고 풍파를 겪고 환란의 바람과 추위와 가시밭길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해낸 사람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자꾸 겹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닥칠까 라는 것에 대한 원망을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고 사랑하는 증거인 걸 믿었으면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 단련이 되고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주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이 환란 속에서 환란의 위기의 가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 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다 죽은 환경을 그 고비를 넘는 사람들. 아브라함 링컨, 존 워너메이크, 토마스 선교사 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위대한 인물, 값진 인생,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인생에는 시련과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이겨낸 이 위기를 잘 통과해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과 값진 인생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환란도 위기도 우리를 산삼으로 갈릴리 호수 같은 값진 인생으로 만드는 재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산삼처럼 더 값진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호두 가수원 주인이요. 호두를 재배하는 가수원 주인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1년 날씨를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 꾸며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대답해, 왜 그러느냐, 갑자기. 딱 1년만 천지 일기 조화가 저를 따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날을 내게 1년만 딱 빌려주십시오. 하도 간곡히 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두 가수원 주인에게 1년 동안 날씨를 주관하도록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날씨는 호두 가수원 주인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햇볕을 원하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요. 비를 원하면 비가 쭉쭉 아주 알맞게 내리고요. 1년 내내 바람도 없었습니다. 천둥도 없었습니다. 태풍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고 평안하게 가수원이 되었습니다. 호두 열매는 너무너무 주렁주렁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호두 주인은, 호두 가수원 주인은 이 대풍이 되었던 호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호두 하나를 집에서 망치로 탁 깨뜨려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두는 호두인데 그 안에 호두 알맹이가 전혀 없는 텅 빈 호두였습니다. 다른 호두 깨어봤습니다. 역시 비어있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두 가수원 주인은 할 수 없이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빙그르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봐라. 위기가 없는 것에는 그렇게 알맹이가 되지 않는 법이야. 알맹이란 폭풍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 같은 위기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예쁘는 것이야.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건 아니오. 되어지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오. 우리의 삶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by God. 위기를 통해서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뭔 말입니까? 고통 없는 수확이 없다. 고통 없는 열매가 없다. No pain, no fruit라고 해도 되겠죠. 고통 없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란이나 위기 없이, 어려움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위기가 인생을 여러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심의 열매가 맺힌 값진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위기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또 그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그래서 실패하기 쉽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 건져주심으로 오히려 환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환난의 위기는 우리 인생을 값진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위기 없이 온실 같은 호텔 같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일을 못 합니다. 그러나 온갖 인생의 풍파, 환난의 바람과 추위와 가시밭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한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일꾼의 자격이 있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늘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 40대 때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요. 그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요, 욥기 23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욥기 2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요업의 막 요업의 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마음에 새기고 젊은 날의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손을 잡히는 것도 없지만은 그는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다 아시고 이 목회의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그렇게 되게 하실 거라 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환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런 값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오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또 능력 있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성공자가 되고 값진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당한 환난과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와 축복된 값진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